남기야 20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대답하되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식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식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형통할 때 찾아오는 유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왕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라고 열왕기 기자는 서문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유다 여러 왕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평생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기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질병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흙을 찍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다든지 그가 무슨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든지 그래서 징계로서 그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는요, 적군에 의해서 지금 적군이 침략하기 직전에 있는 어떤 많은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기 일보 직전 정말 유란의 위기에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 죽을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간단하게 그지없는 그런 약을 쓰게 하십니다. 그 어떤 약이냐면요.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약을 쓰게 하는데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진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0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으면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런 줄 알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여기에 믿음이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 징표를 요구합니다. 지금 징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상한 쪽 대답을 하십니다. 징표로 구하고 있는 그에게 이사야는 오히려 이런 징표로 할까요? 저런 징표로 할까요?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전혀 히스기야의 질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드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무슨 기막힌 일이 안 됐습니까? 징표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그 징표를 선택하라는 이사야나 이사야의 말이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다 하셨으며 그냥 아멘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굳이 징표 낫게 하실 것이라면 하나님 내게 징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징표를 이런 징표를 줄까요? 저런 징표를 줄까요? 이렇게 지금 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세식의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징표가 히스기야만을 위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도 자신만을 위해서 징표를 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나라가 무란 가운데 있고 백성들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병이 오히려 전화위복 그래서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 질병이 표적이 되면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쩌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징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표를 본 백성들이 납사하게 도발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징표가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표를 잘못 보면요, 굉장히 나쁘게 볼 수 있는데요. 잘 보면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는 어떤 사랑의 징표가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런 점을 생각하고 징표를 요구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고요. 어떤 논란이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해가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가 뒤로 물러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우주의 별들과 해와 달, 지구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깨뜨렸다. 뭐 어쩌면 해가 뒤로 물러갔다는 이 표현을 보면요. 실제로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는 이 지구가 잠시 멈추고 뭐 뒤로 빼겠다는 거죠. 뒤로 다시 잠시 물러났다는 이렇게 볼 수 있든지 아니면 오늘 성경에 그림 이 보이는 이 말씀처럼 실제로 해는 뭐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해 그림자가 해시계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살짝 물러났든지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어쩌다가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4절의 그 이야기, 해가 멈춘 이야기하고요. 오늘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있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그렇게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답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었든지 증명이 되지 않았든지 지금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왕 헤시계상의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놀라운 표적을 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의 신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람들 위해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표를 구하는 것이 모두 불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표를 구하는 히스기야의 팔을 들어주시면서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뒤에 이어지는 기사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그때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징표를 받았을 때, 받은 그때에 하는 말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때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와 맞섰던 실험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병이 나 징표를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걸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징표를 주시면서 낫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맛본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오늘 본문상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야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25절을 우리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여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오늘 이 역대하 32장의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0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 그 사절단에게 자랑을 일삼았던 것은 지금 사신들이 오니까요. 자기가 건강해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해주셨다. 내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엄청난 보물들이 있다. 보물 창고도 다 열어주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업적이 역대하 32장 27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27절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병이 난 후에 교만하게 되어진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12절은 우리가 읽은 20장 12절은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 본문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그때에는 바로 일어난 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요 위기가 지나가고 난 그 이후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만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영웅 그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하물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떨까 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영웅도 넘어졌는데 보잘것 없는 사람이 넘어질까 싶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요 역대하 32장 31절을 읽어야 합니다. 31절을 한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묻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지난주 한국당의 선교에 잘 나갈 것이 테스트. 시험엔 두 가지가 있다죠. 테스트와 템테스트가 있는데요. 템테이션이 있는데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의 의지를 보기 원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의 배후에는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교만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만해진 히스기야, 그런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삶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진표를 통해서 위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해진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 창고를 보여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줌 속에 히스기야의 깊은 교만, 즉 자기 자랑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자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후에 기교의 모 장모님이 계십니다. 함께 신방을 가는데 병원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려는데 입구에 들어가려는데 제가 음료수를 차에 놓고 갖고 왔습니다. 다시 달려가서 음료수를 딱 쥐고 돌아서는데 그 장모님이 계세요. 제가 뛰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뛰어오시더니 그것을 들고 자기가 굳이 뺏어가면서 자기가 들으시겠다고 자기가 그 손을 들고 그 음료수를 들고 그 병실에 신방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분이요 사회적으로 보면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힘든 일을 손수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저런 위치에서 저런 위치까지 이루면서 과연 저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는요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높아지면요, 자기가 성공을 이루면요, 그만하세요. 처음에는요, 자신이 성공을 이루지 않고 자신이 작았을 때는요, 역시 겸손합니다. 그러다가 성공을 이루고 더 이루고 결국에는 자신이 커지면은 그와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도 커지게 되고요. 자신의 자아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이 없어졌던 그런데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시니까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될 때 그 히스기야의 자세입니다.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히스기야가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지장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이 가능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고 있냐면요. 날이 이르게 되면요. 왕궁의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기막히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심판이 합당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뭐 대답 그런 대답이라면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오히려 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때 그러되든지 그 후손들이 그러되든지 나랑 상관없고 내 때에만 그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미래나 자기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냥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만큼입니다. 이것이 교만해진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냥 형통할 때는 잘될 때는 잘 나갈 때는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교만해지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순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형통할 때 있습니다. 체험도 있고요 징표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히게 지켜주셨습니까? 그런데 많이 가지게 되고 평안해지자 어느 순간에 내 자랑이 튀어나오고 이기적인 모습이 툭툭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도 이런데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 어려운 고비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겼는데 평안해지니까 하염없이 무너져버린 히스기야. 근데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면요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졌습니다. 우선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이후에 평화해진 이후에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와 평안이 내 삶을 교만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전체를 밟지 않는 인간이 됩니다. 이제 이러면요,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한때 우리 교회 청년부가 뭐 70명이었다, 많게는 100명이었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눈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원래가 5년째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만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청년부가 잘 되고 아마 안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시점부터 하강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 3년 전에 어떤 날에는요, 어떤 주일에는요,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시 눈물 흘리고 엎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 예배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귀한 믿음의 청년 50여 명이요, 뜨거운 가슴으로 1시부터 예배인데요, 지난주에 보니까요, 1시 시작하기 전에 35명 정도가 이 안에서 벌써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듯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보기에는요, 같이 부족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다시 상승 곡선을 걷고 있는 이 청년부라고 보십니다. 이럴 때 더욱 곱비를 늦추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2박 3일간의 수련을 통해서 전화한 우리 청년들 다른 것 다 비웠고요, 누가 한번 삶아 보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게 되면요, 히스기야와 같이 교만해지고 다시 하강 곡선을 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 더욱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럴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고 우리가 낙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의 왕이 상승곡선이 있었고요, 상승곡선을 찍고 나중에는 다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정점 이후에는요, 모든 왕들이 하강곡선을 긋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장 형통하고 평안할 때 그때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것을 다 듣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으며 솔로몬이 그랬고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왕들이, 처음부터 악했던 왕들도 있고요, 선했던 왕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해질 때일수록 더욱 곱비를 좋아서 히스기야와 같은 교만의 마음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그렇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계시거나 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복비를 조이고 말씀의 성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칫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형통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형통의 때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